라디오의 세계뉴스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네트 총리는 오늘 미국에 도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등을 만나는 데 이어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네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이란 핵 문제이며 이스라엘군 현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현안 등도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베네트 총리는 이란과 미국 등 관련국들의 새로운 핵 합의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향후 어떤 합의도 이란의 영내 도발 억제를 전제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 체결됐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파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합의 복구를 추진했지만 강경파인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취임한 뒤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2명이 피난민 대피 절차가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어제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AP통신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의원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국무부와 미군이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정보를 제공하느라 혼란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통신에 두 의원이 수천 명의 미국인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마당에 엉뚱한 데 전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과 공화당 피터 마이어 하원 의원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답사는 위험도를 줄이고 현장 상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원들이 위험한 시기에 아프간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청한 국방부와 국무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안전보장과 대피는 현장에 나가 있는 미군과 외교 요원들의 완전한 집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테오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웃나라인 벨라루스가 중동 난민의 폴란드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어제 폴란드 동부 쿠즈니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벨라루스가 폴란드의 정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 등 약 3,000명의 난민이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의 진입을 거부했다며 국경 장벽을 설치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루카셍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EU 회원 등에게 더 이상 유럽에 들어가고자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벨라루스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폴란드의 국경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외에 다른 발트해 국가들도 최근 벨라루스의 난민 유입 방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의 방침은 자국의 제재를 가한 유럽연합 EU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해 알렉산더 루카셍코 대통령의 재선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했고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루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임이 금지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에도 몇 차례 부통령 출마 의사를 내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첫째는 내란, 둘째는 범죄,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통령 출마 배경으로 비록 권력을 갖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견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테르테 대통령이 최측근이자 수석 보좌관인 크리스토퍼 봉고 사원 의원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자신은 부통령직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오늘 젊은층에 마르크스주의 신념을 확립하도록 시진핑 사상을 국가 교육 과정으로 도입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중국은 초등학교에 대학교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 시대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시진핑의 생각이 사상으로 처음 분류된 건 지난 2018년 중국 헌법에 명시되면서부터입니다. 이전까지 중국의 역대 지도자 가운데 초대 지도자 마오쩌둥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생각을 사상으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상보다 낮은 단계로 분류되는 이론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에게만 부여됐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BBC 방송 등은 시진핑 1인 권력 체제 강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을 통한 난민 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세계 여러 나라에 이들을 수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월요일 사이에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서 아프간 난민 수백 명이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난민들은 일부 언론들의 물음에 지친 모습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와서 안도한다라는 말을 남겼고요. 현재 공항 인근 엑스포센터와 커뮤니티 대학에 마련된 임시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아프간 난민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히 마련된 거처여서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항이 자리한 북버지니아 주민들과 워싱턴 DC 그리고 인근 메릴랜드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임시 수용소로 모이고 있고요. 각종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 기부해달라, 물품 수송에 도울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 고국으로 이 지역에 정착한 아프간 이민자들은 더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고국의 불안정한 상황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아프간 이민자들. 난민이 된 고향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착을 위해서 나서겠다면서 더 많은 난민 입국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영국 해협에서 영국과 프랑스 어민들 간의 조업권을 둘러싼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브렉시트 어업권 합의를 오늘 시사상식 ABC 뉴스 용어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여성지 보그 수석 편집장과 여성 매체 마리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8월 20일, 25일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차차 구름 많아집니다. 오전에는 서쪽 대부분 지역, 또 평강, 청진, 선봉 지역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평안남도 양덕, 자강도 휘천, 개성, 그리고 강원도 평강 지역에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삼지연을 비롯한 양강도와 장지는 13도 아래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함흥 선봉 18도, 원산 청진 20도, 자강도 강계와 희천은 16도고요. 평양 남포 개성은 22도, 해주가 23도의 아침 기온입니다. 낮에는 청진과 선봉이 25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고 장전, 평양, 개성 중강이 28도, 서쪽 대부분 지역이 28도 이상입니다. 구성과 함흥이 29도, 원산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먼 바다 쪽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스티브 원더의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당신이 나의 햇살입니다. 뒤에 지구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대피 작전을 원래 시한인 8월 31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코로나 백신 100만 회분을 베트남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로 최근 서부 유럽을 강타했던 것 같은 홍수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원래 계획대로 이달 말까지 아프간에서의 철수 작전을 완료할 방침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31일로 예정된 아프간 철수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는 이달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종전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안팎에서 이 철수 시한을 연장해야 된다 이런 압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화상으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요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빨리 마칠수록 더 낫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비판과 또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수 시한을 지키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슬람 친위파 무장조직 IS 등의 테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S가 카불 공항에서 미군, 동맹군, 또 선량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매일 그런 위협과 마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철수 시한이 그러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탈레반의 협조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탈레반이 지금까지는 수많은 폭력 사태를 일으키긴 했지만 현재는 이 철수 작전에 협조하고 있다면서 철수 작업이 제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철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네, 예상치 않게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빠르게 함락하면서 각국 정부가 대피 작전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과거 탈레반 정권 하에서 인권 유린, 공포 정치를 경험했던 수많은 아프간 주민들이 한꺼번에 공항에 몰려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다 탈레반이 공항으로 가는 요소요소에 검은 검색을 강화하면서 이 대피 작전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시킨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바로 직전인 지난 14일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피시킨 인원은 7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프간 주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대피 작전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떤 모습입니까?
네, 24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2만 1,600명이 철수했습니다. 또 24일 반나절 동안에 약 12,000명이 아프간에 빠져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병력도 함께 철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미국 정부는 이 민간인 긴급 대피 작업을 위해서 병력 약 6,000명을 임시로 파병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 병력의 귀환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아프간에 있는 자국민 대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철수 시한을 고수하기로 함에 따라서 각국도 서둘러 비행기를 보내서 자국민은 물론이고요. 현지에서 통역 등의 업무를 협조했던 주민이나 구호단체 요원 등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네, 한국도 그 가운데 하나죠?
네, 한국 정부는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국인 한 명이 대사관 직원과 함께 아프간에 빠져나온 상황인데요.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현지 주민 등 조력자들 또 그 가족 약 390명을 대피시키기로 하고 군 수송기를 보냈습니다. 이들은 파키스탄을 거쳐서 26일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탈레반 쪽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이 24일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들의 출국은 허용하지만 아프간인들의 출국은 막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목표는 국가 재건이라면서 아프간 인력이 유출되는 걸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탈레반이 조만간에 통치 구도를 공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있습니까?
네, 국방부 장관 대행으로 압둘 카움 자키르라는 사람이 지명됐습니다. 이 자키르는 지난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을 때 체포돼서 미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감돼 있었던 인물인데요. 지난 2007년에 풀려나서 1년 뒤에 탈레반에 합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가 있는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소식 볼까요?
네, 취임 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나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 베트남을 방문한 최초의 미국 부통령이기도 합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에 아주 두둑한 선물 꾸러미를 내놨다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팜 민친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미국 정부가 이 신종 코로나 백신 100만 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만 회분이 24시간 안에 도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매우 신속한 조처네요.
네, 최근 베트남은 연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명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신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베트남 내 누적 확진자는 약 37만 명, 사망자는 약 900명입니다.
네, 미국 정부가 베트남에 이 백신을 지원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가 지원까지 합쳐서 총 600만 회분을 제공하는 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또 백신 외에도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 구호자금 2,300만 달러를 전달하기로 했고요. 또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특수 냉장고 77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 코로나 대응 협력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아시아 순방에 나서면서 강조한 항목 가운데 하나죠.
네, 맞습니다. 미국 부통령실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동맹 강화와 역내 안보,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조할 거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싱가포르에 이어서 베트남에서도 또 국제 질서와 규범에 따른 인도 태평양의 안보 그리고 자유로운 항행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응유엔 스웬푹 베트남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두 나라가 공동 대처하고 중국이 유엔 해양법을 지키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베트남이 남중국해에서 안보상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해양 경비정을 추가로 보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자 해리스 부통령의 행보에 중국은 어떤 반응일까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영내 문제에 개입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아프간, 이라크,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도 이들 나라를 위한 거라고 말하지만 믿기 힘든 주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이와는 다른 얘기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요?
네, 해리스 부통령이 원래는 24일 오후에 싱가포르 출발해서 베트남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출발이 3시간 정도 지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건강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출발이 늦춰졌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부통령 건강 이상설까지 제기되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네,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무슨 일일까요?
네, 정확한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명이 최근에 아바나 증후군을 보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지난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근무 중이었던 미국 외교관들이 잇따라서 원인 모를 이명 그리고 두통에 시달리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미국 정보 당국은 이를 극초단파 음향 무기 공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리스 부통령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건강 상태는 참모들과 함께 일정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몬 샌더스 미국 부통령실 대변인도 출국 지연은 해리스 부통령 건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독일과 벨기에에서 아주 큰 홍수가 나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홍수가 다시 또 일어날 확률이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세계 기상 귀인 WWA 연구진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 보고서는 기후 변화로 서부 유럽에서 이런 홍수가 날 가능성이 1.2배에서 최대 9배까지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WWA는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민간 단체입니다.
네, 이 보고서를 낸 이 단체 WWA 과학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결론을 낸 겁니까?
네, 지역 기후 측정치 그리고 컴퓨터 모의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네, 지난 7월에 난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당시에 독일 아어강 유역에서는 50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홍수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홍수로 인명피해도 많이 났고요.
네, 독일과 벨기에에서 모두 200명 이상 사망하고 수많은 집과 건축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선진국인 독일과 벨기에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기후학자인 라이프 투미 씨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재해가 정말 충격적이었다면서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는 이런 기후변화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서는 지금보다 기온이 1.2도 낮았을 때와 비교하면 하루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최대 9배가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프리데리케 오토 씨는 더운 기후에서는 분명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기후 변화 때문에 내리는 비의 강도가 예전보다 더 세졌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대기가 습기를 더 머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1.2도 서늘한 시기와 비교하면 기후 변화가 서부 유럽에서 여름철 하루에 내리는 비의 강도를 3%에서 최대 19%까지 강화했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기후변화로 더 더워지면서 서부 유럽에서 홍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의 강도도 세졌다 이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가령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기온이 2도 오르면 하루에 내리는 비의 강도는 0.8에서 최대 6% 세지고요.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1.2에서 1.4배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억제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구온난화가 홍수 발생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또다시 보여줬는데요. 이는 유엔 쪽에서 내놓은 설명과도 같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연방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연방 하원이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을 위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가 교사를 포함한 시 교육부 모든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에서 이민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결정이 나왔네요.
네, 멕시코 잔류정책이 다시 시행이 들어가야 한다고 24일 연방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멕시코 잔류정책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도입된 이민 관련 정책인데요. 앞서 바이든 정부가 이 정책을 폐기한 데 대해 즉각 복원 명령을 내렸던 하급식 결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네, 자, 멕시코 잔류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 영어 약자로 MPP입니다. 자,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을 도입했던 이유가 있었죠?
예, 보통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망명 심사 기간에 미국에서 대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망명 신청자가 워낙에 많아서 이민법원 출석 날짜를 주고 미국 안에서 풀어주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일부가 망명이 거부당할 걸 우려해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나오지 않고 미국 안에서 사라집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사례가 이민법상의 허점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특히 캐러밴이라고 불리는 중남미 출신 망명 신청자가 급증하자 멕시코 정부와 협의해서 MPP를 도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를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국토안보부가 MPP 신규 등록을 중단한다고 밝히고 6월 1일에는 이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MPP로 이민자들을 돌려보내 대기하도록 하는 데 드는 비용과 운영 부담이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남아있으면서 살인이나 납치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지난 13일 매튜 캐스메릭 연방판사는 망명 신청을 이유로 입국한 뒤에 몰래 사라지는 등 이 불법 이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을 국토안보부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MPP를 다시 복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결정을 심의해달라고 또 대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겁니다.
네, 결정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법원 만장일치 결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대법원은 6대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에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만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그 나머지는 MPP 유지에 뜻을 모았습니다.
네. 자, 결정 배경이 어땠는지 들어봐야겠죠?
예, 대법원도 하급법원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을 바꾸는 정당성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짤막한 결정문에서 이 정부가 MPP를 폐지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요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문도 따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연방대법원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짤막하게 결정문만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까요?
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민권단체 미국 시민 자유연맹 ACLU가 즉각 반응을 보였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적인 MPP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끝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순환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남북 국경에서 붙잡히는 불법 이민자들 숫자가 지난 20년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화당 측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MPP를 비롯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폐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거액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규모가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결의안이 24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220대, 반대 212로 공화당에서는 전원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결의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이 한층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상원에서도 민주당 독자적으로 통과돼 있었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구나 하원에서는 일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과 당 지도부 간의 의견 대립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돼서 이날 표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는 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겁니까?
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앞서 초당적으로 상원에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과 인적 인프라를 위한 이 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더 나은 재건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중도파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인프라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예산 결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을 했는데요. 과도한 국가 지출이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만큼 예산 처리에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합의를 한 겁니까?
예, 펠로시 의장이 다음 달 27일까지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하면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예, 펠로시 의장은 오는 10월 1일까지 두 가지 안 모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두 가지 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예, 자, 우선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은 도로와 교량, 전력망 구축 등이 전통적인 사회 기관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이 예산안은 인적 인프라, 그러니까 건강보험이나 교육, 기후변화 관련 등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두 청사진이 사실은 한 가지 계획에서 나왔다고 하죠?
예,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놓은 이 사회 기관 시설 투자 계획에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하면서 두 가지 법안으로 분리가 된 겁니다.
네. 자, 하원에서 인적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인을 위한 진정한 투자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성과를 낸 하원 지도부에 축하 전화를 걸었다고 밝히게 됐습니다.
네. 자, 사회 기반 시설 관련 법안들이 언제쯤이면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될까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도 보수 상향 의원들은 여전히 뭐 예산안은 물론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공화당은 지금은 인프라 예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아프간에 있는 미국인이 모두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원 회의장에서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입니다. 뉴욕시가 교사 등시 교육부 모든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군요.
네, 빌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23일 교사와 교직원 등시 교육부에 소속된 직원 약 14만 8천 명이 오는 9월 27일까지 의무적으로 최소한 1회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들은 자신이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했다는 걸 시 교육부의 전산망에 올려야 합니다.
네. 자, 뉴욕시는 앞서서 지난달에도 교사 또 교직원을 포함한 시 공무원 34만 명 정도죠.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었는데 자, 이번 얘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자, 뉴욕시는 당시 발표에서 시 공무원들은 9월 13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 결과 제출이라는 선택지가 없어졌고요. 대신 모든 직원이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네. 자, 뉴욕시의 이번 결정이 그 같은 날이죠.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 정식 승인한 이후에 나온 거죠?
맞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백신이 FDA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면서 이번 조치가 학교를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의 뉴욕시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률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날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시 교육부 직원 가운데 최소한 63%가 최소한 1회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는 접종률이 100%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이날 뉴저지주 역시 모든 교직원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그리고 다른 안전 조치 등을 함께 취함으로써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뉴욕시나 뉴저지주처럼 지금까지 이렇게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곳이 또 있습니까?
이날 의무화를 발표한 뉴욕시와 뉴저지주 외에도 로스앤젤레스시와 시카고시, 그리고 오리건주,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이 교직원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네. 자, 교직원 백신 접종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AP통신이 지난 23일 AP NYC 공보 연구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자, 미국인들이 교사 백신 접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59%가 교직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새로운 보고서를 내놨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에 백신의 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는 24일 발표한 질병 발병 사망률 주간 보고서에서 의료진 등 코로나 대응 일선에서 일하는 4천여 명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추적한 결과 올여름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66%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기 전에는 백신의 예방 효과가 91%에 달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뒤 영국 해협에서 영국과 프랑스 어민들 간의 조업권을 둘러싼 충돌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양국이 함정과 순찰함을 파견하는 등 두 나라 사이의 갈등도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브렉시트 어업권 관련 항목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브렉시트 어업권 합의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업권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항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국 수역에 대한 통제권 재획득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명분이었습니다.
As discussions over 2021's fishing opportunities kick off in Brussels on Wednesday, European ministers have a number of contentious issues on their plate.
EU와 영국 사이 합의에 따라 EU 어선들은 몇 년간 영국 수역에서 과거처럼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어선들이 자국 수역에서 더 많은 조업권을 가지게 됩니다. 영국 수역에서 허용되는 EU 측 어획량은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현재의 75% 수준까지 유지됩니다. 구체적으로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은 첫해 15%가 줄어들며 이후 매년 2.5%포인트씩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EU 측 할당량이 줄어드는 기간은 조정기간으로 부르며, 이는 EU 어부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시간을 줍니다. 애초 EU는 이 기간을 더 길게 하려고 했지만 영국은 이를 단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은 중간점인 2026년 6월 31일을 이 조정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이 조처로 영국 수산업계는 2026년까지 매년 2억 달러어치의 어획량을 추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2019년 영국 어선들은 자국 수역에서 물고기 약 50만 톤을 잡았고, 이는 12억 달러어치에 해당합니다.
With Britain having broken away from the European Union, British fishermen say they are struggling to keep their businesses afloat.
조정 기간이 끝나는 2026년 6월 이후에는 영국 수역 안에서 EU 어선들의 어획량은 매년 협상해야 합니다. 이 시점부터 영국은 EU 어선들이 자국 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완전하게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런 경우 EU도 영국 어선들의 EU 수역 진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영국산 수산물에 관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세 부과는 수산물 외에 다른 품목으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는 조업권 분쟁이 가져오는 경제적 영향에 비례해서 책정해야 합니다. 또 조업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체제를 둘 수도 있습니다.
About two dozen French trawlers sailed to Jersey to stage a protest Thursday.
영국 수산업계가 잡는 수산물은 대부분 EU에 수출합니다. 그래서 EU 시장 접근이 영국 수산업계에 중요합니다. 2019년 영국 수산업계는 물고기 33만 톤 이상을 EU에 수출했습니다. 이는 영국 선단 어획량의 거의 반에 달하고 영국의 어류 수출에서 약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브렉시트 어업권 합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프랭크 스나트라의 당신은 나를 젊게 만듭니다. You make me feel so young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and a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spring has sprung. And every time I see you grin, I'm such a happy individual. The moment that you speak, I wanna go and play hide and seek. I wanna go and bounce the moon just like a toy balloon. You and I are just like a couple of tots running across a meadow, picking up lots of forget-me-nots.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there are songs to be sung, bells to be rung, wonderful fling to be flung. And even when I'm old and gray, I'm gonna feel the way I do today, 'cause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You make me feel so young. Ooh, you make me feel so young.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잡지가 발간됩니다. 그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옷차림과 유행, 생활기사 등을 주로 다루는 여성지들인데요. 유행의 일선에 선 여성지 기자들에 관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본보기가 된 실제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대담 주인공인데요. 미국 최고 여성지 보그의 수석 편집장과 국제적인 여성 매체 마리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Not my story. That was my boss's story when I went to vote.
네, 그런데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보그에서 모시던 상사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편집국장이 계셨고 저는 수석 편집장이었죠. 당시 저희가 매일 잡지를 만들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s, I'm Leslie Jane Seymour and I'm the founder of CubbyClub.com.
저는 레슬리 시모어입니다. 카비클럽.com의 창립자고요. 앞서 패션 잡지와 여성 매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카비클럽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다양한 언론 매체에 여성 문제에 관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 토론자나 진행자로 나서기도 하고요. 강연도 합니다.
카비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40세 이상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는 모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아요. 중년 여성들이 더 약자가 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육아다, 가사일이다, 남편 뒷바라지 다 해놓고 보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고 분리됩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전에 배운 지식과 기술도 다 잊어먹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모임 참가 기준이 왜 하필 40세입니까?
You know, something has happened. You might have a health issue. Something's gonna happen. 40 years on the planet. Something's gonna...
40세가 되면 무슨 일이든 큰 게 일어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의 변곡점이 꼭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변곡점을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결혼과 출산 등을 거쳐도 사실 본인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남자들은 오히려 이 경험과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중년이 됐을 때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미국 사회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As a man gets older and his hair turns gray, oh, he's got so much experience. Look at that. He's so...
그렇죠. 남자한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오, 저 사람은 경험이 많겠구나 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이 받들어줍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달라요. 젊음과 성적인 매력을 여성 최고 덕목으로 꼽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든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기자 생활을 시작하실 때 다양한 매체 중에서 여성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Well, gender equality is why I went into the women's magazine business because women were always sort of ignored in general publication.
바로 양성 평등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남성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도해요. 여성들의 관심사,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매체는 사실상 여성 잡지뿐이에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된 이유가 뭘까요?
Many women around the world were raised to be second banana. They were raised to be nice girls, good girls, sweet girls.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에 직면해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이류 인간으로 양육됩니다. 여자아이한텐 보통 너는 착해야 돼, 예뻐야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 항상 이러잖아요. 남자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말이죠.
전통적인 양육 방법 때문에 성차별이 조직화됐다는 말씀이신데 고착화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We're making 20% less on average in the US than men.
똑같이 사회 진출해서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평균 20% 정도 급여를 남성보다 덜 받아요. 이런 통계는 어렵게 찾지 않아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미국의 사정이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요. 더 낮은 대우를 받는 인구의 절반이 다른 절반보다 더 오래 사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자면 대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벼운 화제로 돌려보죠.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뭡니까?
We did the most heart-wrenching, amazing story about home these women, you know, had lived through Chernobyl.
체르노빌에 사는 노숙자 여성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체르노빌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돼 죽음의 땅이 된 곳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잡지에 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어요.
제가 알기론 미국 언론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일일 기자로 채용해 일을 시키신 적이 있죠.
Yeah, she came and she did. This was a crazy idea. You know, we always used to...
맞아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기자로 불러서 일을 시킨 건 아니고요. 명예 편집국장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미셸 여사였는데요. 백악관에 연락해서 오셔서 우리 잡지 좀 만들어주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곧바로 승낙한 겁니까?
Shockingly, totally shock. She said yes.
네, 놀랍게도 그래요. 바로 답하더라고요. 제가 미셸 여사를 세 번 표지 인물로 선정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표지에만 나서지 말고 아예 잡지 전체를 만드는 권한을 맡겨보자고 생각했던 거죠.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잡지를 만드는 권한을 준 이유는 뭡니까?
And that was a big ask. Remember, she's in office. She was a very active, very passionate first lady. She had a lot of programs.
아시다시피 미셸 여사는 백악관에 있을 때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외부 활동을 했어요. 전통적인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답게 잡지 안에 다양한 소재들을 녹아냈는데요. 건강한 식생활 같은 일상생활 주제에서부터 여성의 시각에서 외교를 바라보는 법 같은 시사연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뤘죠. 기사를 쓰기 위해 미셸 여사가 캄보디아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가 동행했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당시 발행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at it's a struggle for women all over the world. We know that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세계 모든 곳에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쪽이 여성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연대하고 공조할 때 함께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여성들은 그래도 이런 일을 바꿔나갈 필요성에 눈을 뜬 상태예요.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상황이 더 나쁜 곳들에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의 진전을 보기 위해 미국 여성들이 손을 뻗어서 세계와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언론 자유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You have to reach out to us or tell us your stories or find us and we are interested.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언론 자유 없는 곳의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는 곳에 언론 자유가 없다면 미국 언론에 얘기해 주는 것도 변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도 잡지사에 있으면서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요. 북한 청취자들의 반응과 의견,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Awesome. Thank you so much.
네, 그거 좋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연락할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레슬리 시모어 전 보그 수석 편집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The simple present is the most basic verb tense in English.
단순 현재는 영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 시제입니다.
It uses the simplest form of the verb.
단순 현재는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사용합니다.
We add an s or es to the verb for third person singular.
우리는 3인칭 단수형 동사에 s 또는 es를 붙입니다. 그럼 언제 단순 현재를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repeated or usual actions.
반복이나 일상적 행동을 나타낼 때
to make factual statements or generalizations
사실적 진술 또는 일반적인 것을 말할 때
to talk about scheduled events in the near future
가까운 장래에 계획된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and to express current states or situations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낼 때 다시 정리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나 변하지 않는 일, 현재의 상태나 가까운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s 또는 동사의 원형 플러스 es를 붙인 단순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Now, let's hear how English speakers use this verb tense.
이제 영어 원어민들은 이 동사 시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to an example about a repeated or usual action.
반복 또는 일상적 행위에 대한 예를 들어보세요.
S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He drinks coffee every morning.
그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십니다.
Next, we have a factual statement.
다음은 사실적 진술에 관한 예문입니다.
Butterflies taste things with their feet.
나비는 발로 맛을 봅니다.
This one is about a set event in the near future.
이번에는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행사에 대한 것입니다.
The party starts at around 7 p.m.
파티는 저녁 7시쯤 시작됩니다.
And we use the simple present for state of verbs to express a current state or situation.
그리고 우리는 단순 현재를 현재의 상태나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로 사용합니다.
Does Ram still live in North Carolina?
램이 지금도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나요?
Notice that the speaker used the word does.
여기서 이 사람이 doe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주목하세요.
When we form questions in the simple present tense, we need to include the verb do.
단순 현재 시제에서 질문 형태를 만들 때는 두 동사를 넣어야 합니다.
Negative statements in this tense also include do.
단순 현재 시제의 부정문도 마찬가지로 두가 들어갑니다.
No, he does not live in North Carolina anymore.
아니요, 그는 더 이상 노스캐롤라이나에 살지 않습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현재 동사 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